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네, 죄 용서할 자격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본문을 하나씩 오늘은 총 10절을 읽어야 되니까요. 한절 제가 한절 성도님들이 한절 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신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준비한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풍성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온 성도인들 마음판에 오늘 준비된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더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고 또 매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났다고 해야죠.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만났냐, 안 만났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최고로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만남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18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밑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풍병 아실 거예요. 네, 중풍병이 뭔가 뇌출혈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바람에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 뇌졸중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질병 때문에 몸의 일부 오른팔을 못 쓴다거나 왼팔을 못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가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중풍병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중풍병자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메고 예수님 앞에 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체 몸이 다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하더라. 최고의 의사라고 하더라. 이 사람의 손길만 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을 때에 자기 동네로 왔으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은 못 움직여도 뭐는 움직이죠? 입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막 제가 상상합니다. 가족을 향해서 나 좀 예수 앞에,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일 수도 있겠죠. Anyway,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여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4명 정도가 동원이 된 것 같은데 왜냐면요 양쪽 팔, 양쪽 다리 다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침대를 다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은 필요했을 것이다. 그 4명이 그를 들고 침상을 메고 예수 앞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난관에 봉착합니다. 무리 때문에 이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인산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지붕에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저는 중풍병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큼 절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데려달라고 한 사람도 중풍병자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가 머리를 썼죠.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누가 고생합니까? 네, 그 들러맨 사람들이 고생하죠. 그래도 나 살아야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자고 아마 다그쳤을 것 같아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와를 벗겼다고 합니다. 기와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통째로 다 예수님 발 앞에도 발 앞 면전에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커서 보시면 이렇게 최대한 본문을 잘 고려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집 구조를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우리 시대의 지붕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는 그래서 뜯어낼 수가 있고 안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물론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침상채 내려놓았으니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자, 이 정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드디어 면전에서 중풍병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은 뜨고 떠있어요. 입은 열려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눈만 떠서 뜨고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님만 쳐다봤을 거예요. 왜 쳐다봤겠습니까?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일어나서 걸으라.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셨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중풍병자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반전에 반전이 이어질 때 어떻습니까? 재밌지요. 다 예상 가능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도요, 이건 실제 드라마인데, 실화인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나서 너무 예상치 못했던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요? 일어나서 걸으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아,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름을 모르니까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몸 하나 낫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 소망 안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몸 보이지요? 나 전신 마비 온 거 내 몸 보이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몸 낫는 겁니다. 이 소망 하나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병은 안 고쳐주고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은 죄사함, 죄용서가 아니라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죄용서라는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줬습니다. 일은 엉뚱하게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마 수덕수덕 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자가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의 삶을 받으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인 주제에 죄의 용서를 선포하다니. 여러분,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행위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여러분 입에 담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10대 애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아무 감정 없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보다. 그 욕이에요. F월드만큼이나 무서운 욕이에요. 제기랄이에요, 제기랄.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 누가 너 이리 와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모독 아무리 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이 땅을 이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법,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던져서 죽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척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 신성모독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세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의 소망은 자기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 마음대로 정성을 다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을 때까지 작정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두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죄가 용서 받았느니라. 어떤 느낌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더 살고 싶어서 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셔서 지금은 몸으로 죽지만 3개월 뒤면 죽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달 뒤에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찬물을 끼웠듯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실망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각자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나한테도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 나는 이 병 낫고 싶어서 왔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뭐예요? 죄사함, 너 죄 용서 받았다는 말만 듣고 나 혹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죄 용서가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중풍병을 안 고치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의도했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죠. 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예수님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중풍병은 나중에 고치고 뭐부터 선언하신 겁니까? 죄 용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몸 낫고 싶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싶고 자기가 지금 뭔가 되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뭐라고 가르쳐주고요? 너의 죄가 용서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병을 안 고쳐주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 용서 그거야 뭐 우리가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 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 병자는 그 병에서 낫는 것이겠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회복이 되는 것이겠고요. 사업이 망한 사람은 사업이 부흥하는 것이겠고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저는 늘 그 마음을 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지레이시에서 주은의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활짝 열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이건 저의 욕망입니다. 저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야. 너의 문제는 교회 부흥이 아니야. 너의 문제는 사업도 아니야. 너의 문제는 건강이 아니야. 너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죄입니다. 숨겨져 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여기에서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 중풍병자에게 뭘 선언했습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당장 중풍병이 낫지 않았어도 진짜 죄가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다면 아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더 감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인간의 그런 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죄 용서 자격. 예수님이 나는 죄 용서할 자격이 있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죄를 없앰으로 증명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류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더 본질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를 짓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리무브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 중에 죄 없이 이 땅을 살아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부터 이미 활동을 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말은 두 명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 세 명의 어린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기 위하여. 누가 감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죄를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누가 감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미가에서는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가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깊은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셀폰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던져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던져서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조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무게 때문에 알아서 가라앉을 뿐이지 여러분은 바닥까지 이 물건을 던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속에다가 내가 직접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던졌다는 것은 다시 못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실현하셨나요? 세상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세상의 죄를 없애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외에 그 뒤에는 어떤 메시아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대 마지막 끝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대요. 그래 두 번 세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딱 한 번만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럼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수혈한 게 아니에요. 수혈한 거. 그의 피로 우리는 수혈해가지고 남을 죽일 수 있다. 말이 막 꼬이네요. 예,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혈해서 살리죠. 수혈을 살리지만 나는 죽어야 안 죽어요. 남을 살리는 사건이 내가 수혈하면 내가 죽으면서까지 수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우리가 수혈하는 의미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피를 나누어서 그 사람이 살면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피를 다 주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주었으니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쏟아내서 그 피가 흘러서 죄인들에게 흘러가서 그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피가 차고 넘쳐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내더라.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 뭡니까? 원수였던 관계를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화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던 그것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더라.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 죄를 유일하게 혼자서 자기 몸을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아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해주는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교회가 전파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자기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에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나 와서 그들이 만나야 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에다가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다가 주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건물을 의리에게 짓고 교회 예산이 막 몇백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화려하게 막 무대를 꾸미고 그래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와서 이 찬란한 광경을 보십시오 하는데 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 받아들이라는 말은 못하고 살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철철철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감격해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늘 와서 확인하고 확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곳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면 다른 모든 문제는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 하나만 알고도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해서 나 너무 서운해요, 저것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메시지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풍병을 낫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뭘 주었습니까?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중풍병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를 모르고 나 왜 안 고쳐줘요? 나 왜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나 이거 고침받으려고 내가 내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는 혹시라도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합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의 문제가 급하고 시급하고 해결되기를 원해도 너의 죄가 용서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예배 시간에 또 확인하고 확인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급한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해결 안 받아도 용서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멘 할렐루야 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제가 문장을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문장 읽습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며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위대한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 대상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죄에서 찾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내가 그 죄, 너의 나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와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